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좀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1장 27절부터 28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본으로서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전체가 담고 있는 핵심 주제를 이 27절부터 30절 안에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27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내용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요. 동시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권면한 거죠. 바울이 앞부분에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는 비록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복음이 증거만 된다고 하면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28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삶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표현은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박해를 당하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어려운 처지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야,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되겠지만 반면 너희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임하도록 허용을 하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거고요.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도 당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나 이제 직분 감당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고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야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권면하면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어찌 보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기록했어요.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9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출발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는 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불신자였다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이 없다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지금 29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이유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고난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음에서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갔습니다만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된다, 제사들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화가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립니다. 이거 상당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면 그럼 뒤에 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우리가 부모를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걸 금지하는 것이지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아예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죠. 그러나 뭐 금방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네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조상도 없이 너희가 태어났느냐, 왜 제사 안 드리냐 그러면서 참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핍박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항상 부수적으로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갖고 두 번째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들 받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다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위로를 삼으라고 30절에 보면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놨죠.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드는 바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싸움을 싸워왔다, 같은 고난을 당해왔다. 너희만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선배들도 다 이렇게 믿음의 고난을, 고난의 싸움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로 든 30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과거에 이미 본 거죠. 또 이제도 현재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했던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었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에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고난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들, 그래서 점치고 있던 여종들을 만났고요.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여종들 때문에 벌어먹고 살던 주인들이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 없이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팼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매를 심하게 맞았고요. 또 재판 없이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채 갇히는 그런 지경을 만났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이걸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었으니까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더라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굳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했는가 잘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아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막 흔들리게 하셨죠. 땅도 흔들리고요. 감옥문도 열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이 다른 것들도 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를 막 함부로 대했던 사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갔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팰 수 있느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막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아, 매맞기 전에 얘기하지. 매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랬으면 안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당했던 고난은 어떠하냐?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그렇게 당했던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피할 길이 있지만 그래도 고난당했던 것 너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반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사도바울은 어떠하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하죠. 그러면 사도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건가요? 바울은 죄가 있었는가? 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나 죄수의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온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얼마든지 감옥에 안 갇혀있을 수도 있는데 풀려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 발로 이 감옥에 갇히는 걸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면 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았잖아요. 지금은 어떠하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역까지 끌려온 겁니다. 지금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참 묘해요. 바울은 그래서 앞부분에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안 하고 고난을 받고 지금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내가 이게 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감당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고난받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잘 격려하는 불신자들도 죄짓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왜 이렇게 선하게 살고 복음 증거하고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나도 그러했다. 너도 믿음 안에서 고난 잘 감당해라.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오늘날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또 손해보거나 고난당할 때 자발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기록된 글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느낌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받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조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느낌이 생생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이 권면을 누가 듣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가정은 두 가정입니다. 지금은 물론 부흥에서 다른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두 가정이 핵심이었어요. 첫 번째는 루디아 가정, 두 번째는 간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을 바꿔서 내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예요. 그랬는데 그 간수로 살고 있던 사람에게 평생 죄인들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 발로 걷어차고 그 사람들 지키고 이런 일을 감당하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너 감옥에 들어가라. 너 고난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간수는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사업하면서 사장으로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평생 학교 다니면서 1등만 했던 학생에게 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됐으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고 나쁜 학교 가더라도 감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평생 부자로 넉넉하게 살던 사람에게 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됐으니까 좀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지금 제가 간수만 이야기했지만 루디아는 장사하던 여자였죠. 장사해서 돈 남겨서 평생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됐으니까 이제 조금 손해를 감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 뭐 그냥 고난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며 살았는데 주님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참 지켰던 그 사람들이 거꾸로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주었을 때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지 고난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멋있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일 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여지껏 평생 살았던 것과 정반대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직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여지껏은 잔소리하고 나쁜 얘기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입 꾹 다물고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사실 고난만 이야기했을 뿐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다른 평상시의 삶들, 생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생활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 돼. 고난만 당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평상시의 모든 생활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합당한 삶으로 다 바뀌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뭐 건드리지 않고 좀 고난 당하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좀 이렇게 좀 희생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에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바뀌다가 그러다가 결국 고난을 만나도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혹여 참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렵지만 숨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당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생각하고 아,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그만두고 평상시에 평탄할 때에도 믿음 때문에 이것저것 감당하는 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다 품고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가 다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또 소망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행동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사치로 살던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감내하라고 간수로 살던 사람에게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으니 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마다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참 두렵고 떨리는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